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간밤에 눈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각자 댁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한 주를 주님 안에서 잘 복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하시니 오늘은 이 말씀으로 어떤 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복음을 전해서 상대방이 구원을 받는 것을 목격하신 것이 그런 순간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뭐 그렇다고 기죽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일이 분명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을 전하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임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사람들을 교회에 잘 데리고 나오시기도 합니다. 직접 전하지는 못하시지만 사람들을 참으로 교회로 잘 데리고 오십니다.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도 그런데 진짜 자기 주위의 아는 사람은 모두 장모님 교회에 한 번씩은 가본 것 같습니다. 계속 교회에 다니고 계신 분들도 물론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생활을 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 믿음에 대해서 알고 싶게 그렇게 이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교회로 사람들을 데려오건 교회 모임에 데리고 오던 아니면 직접 자신이 복음을 전하든 사람들을 복음에 노출시키게 도와주는 것은 그렇게 해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상대한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잘 전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생각한 것과 매우 다른 사람임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궁금해하던 것중 하나는 도대체 누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누가 잘안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제가 다니던 교회에 한 분이 계셨는데, 자매님과 아이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신실하신 자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분도 함께 매주는 아니지만, 꽤나 자주 나왔습니다. 그런데 10년을 넘게 나오고, 복음도 정말 수백 차례 듣고 해서, 복음을 다 받아들일 법 했지만, 그분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또 종종 잘 나오시고 교회 행사는 거의 항상 나왔습니다. 형제 모임도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농담으로 가끔 그분의 성을 붙여서 그분 성에 김씨면 무슨 김장로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희가 침례교회인데 장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형제라고 부르기는 자기도 불편하고 부르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러니 농담으로 또한 그렇게 불렀죠. 혹은 그 자매님의 어머니가 사위를 부를 때 성을 붙여서 무슨 서방하고 부르는데 저희도 김서방하고 불렀습니다. 하여튼 복음은 정말 안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교제는 계속했습니다. 웃지 못할 일이지만 재밌죠. 한 번은 제가 한 고등학생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평상시엔 너무도 착하게 예예만 하던 학생이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눈빛이 무서우리만큼 사악하게 변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경한 발언과 함께 정말 희한한,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렇지만 또한 그 나이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이상한 질문들을 하며 저를 아주 곤란하게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복음을 전하고 몸까지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힘든 시간이었죠. 제가 한 번은 미국에 다니던 회사에서 제 밑에 정말 좋은 직원이 있었는데, 한 번은 둘이서 4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같이 운전을 하고 올 일이 있었습니다. 오는 길에 정말 거의 4시간 내내 복음을 전하려 유도하고 나중에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그렇게 충성스러운 친구가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 줄은 잘 알겠는데 다음에 또 생각해 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할 때 때때로 정말 예상치 않게 일사천리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한번 방문했던 여자분이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말이 빨려 들어가듯 그 말씀이 쑥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복음을 곧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친구를 하루 데리고 왔었던 그분도 같이 기뻐 눈물을 흘리며 정말 20분 정도도 안 되게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금방 말씀을 받아들이고 서로 감사했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한번 방문했었고 좀 오래전이기에 그 자매의 이름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천국에 가면 보게 되겠죠. 도대체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요? 도대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드레와 베드로를 첫두 제자로 삼고 그 다음날 갈릴리로 나가시려다가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후에 곧이어 바로 한 일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간 것입니다. 나다나엘. 이 사람은 사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인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한 명인 바돌로매가 바로 이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에 두번 나오는데 오늘 읽은 본문인 요한복음 1장에 있고 또한 21장에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안 출신의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분의 제자들 중의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오늘 1장 본문 이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까운 제자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아, 이런 사람이 정말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구나 하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주위에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오늘 말씀드리는 나다나엘과 그의 성향과 어쩌면 좀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나다나엘의 그 성향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첫째로, 나다나엘은 사람들이 이야기 나누고 싶어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45절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하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빌립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주님의 그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인 즉시 빌립은 바로 한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아마도 나다나엘은 분명히 그런 소식을 나누고 싶은, 빌립이 나누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친구라면 좋은 소식을 나누고 싶어 한다 하고 말씀드렸었죠. 나다나엘은 분명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저 사람 빨리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회 보고 있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전해야겠죠. 저희 친한 체린이 친구 엄마가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좋고 같이 있으면 반갑고 아마 저희 자매도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한 명일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데 며칠 저희 집에 머무를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았죠.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이 기회 저 기회 지내는 동안 이 기회 저 기회를 보다가 어느 날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 이야기가 나왔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기쁘게 그분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진정 기쁜 순간이었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구원받는 것만큼 기쁜 소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로 46절의 첫 부분을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하니. 여러분은 무엇을 이 구절을 통해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사람이 복음 전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의구심이나 질문을 실제로 솔직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자신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진정 솔직히 물어봐서 복음을 전하는 상대방이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거나 다음 어떤 단계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사람들 말이죠. 복음을 안 받아들이려고 의도적으로 못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해가 안 가는, 진실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 질문하며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얼굴은 끄덕이며 받아들이는 척 하지만 끝내는 그때의 제 아래 직원처럼 알겠는데요. 다음에 결심할게요.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의구심이나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내비치지 않으면, 참으로 끝내 노 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나다나엘이 솔직히 자신의 의구심을 나타내게 됩니다. 실제로 나사렛은 별볼일 없는 지역이면 틀림없었습니다. 나사렛 그 이름의 뜻도 branch, 가지라는 뜻입니다. 본체도 아니고 곁가지. 별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없는 줄 모르는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나사렛은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나사렛이 얼마나 의미 없는 그러한 지역이었는지 바로 알수 있었겠죠. 그러니 그러한 나다나엘의 대답은 정말 솔직한 그러한 대답이요, 의구심이요, 질문이었습니다. 위선이 없는 질문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솔직한 질문들이 바로 전하는 사람의 다음 필요한 말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런 나다나엘의 질문에 빌립이 할 이야기가, 대답할 이야기가 바로 떠오른 것이죠. 46절 후반에 보면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지, 믿기 힘들지. 나사렛에서 그런 분이 나온다는 게 믿기 힘들지. 그러니까 와서 한번 같이 보자고. 네의 그 의구심이 싹 사라질 것이다 하고 말이죠. 자신의 의구심이 풀린다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었던 의구심이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다나엘은 그런 솔직한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셋째,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4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하시니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저기서 멀리서 빌립과 함께 오는 나다나엘을 보십니다. 와서 보라 하는 빌립의 말에 얼른 동의를 하고 정말 궁금한 얼굴로 무언가 찾는 얼굴로 상기된 얼굴로 저기서 급한 발걸음으로 오고 있는 나다나엘을 보신 것이죠.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온 목적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그것도 자신이 생각할 때 전혀 훌륭한 사람이 나올 법하지 않은 나사렛 출신이라는 그 예수님이라는 분, 그분을 만나고 그것이 사실인가 확인하고자 하는 아주 단순한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외모도 분명 보셨겠지만 그분은 나다나엘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야기하십니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하고 말이죠. 여기서 간사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속이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위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 가장 힘든 것이 위선입니다. 위선이 없다는 것은 믿건 안 믿건 그의 솔직함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나다나엘의 속을 보았을 때 아마 그랬던 것이죠. 나사렛에서 그런 조그만 마을에서 메시아가 나왔다고? 이름이 예수라고 했던가? 어떻게 생겼나? 내 친구 빌립이 거짓말을 할 친구는 아닌데, 만약 빌립이 말한 대로 예수라는 자가 메시아면 난 당장 믿으리라.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사람을 보는 눈이 더 정확해지고, 인간인 우리도 사람의 마음을 뭐 분명히 다 읽을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위선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 아주 솔직한 나다나엘의 위선 없는 의구심을 그러한 질문들을 보셨던 것이죠. 위선이 없는 간사함이 없는 마음. 그의 의구심이 해결되었을 때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단순한 마음속의 약속, 스스로의 약속을 주님은 보신 것이죠. 제 아이들의 친구 부부의 초대로 저녁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 엄마는 믿음에 관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믿음과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복음은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 아이의 엄마는 정말 제가 전하는 복음에 쏙 빠져드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앉아 있었던 남편은 정말 참 선해 보이는 분이었는데, 처음에는 잘 듣는 듯 했습니다만, 조금 있다가 제가 전하는 단순한 복음이 자신이 생각하는 종교라는 것과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게 복음은 너무나 단순했던 것이죠. 무언가 그 안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가 봤었던 많은 인터넷 설교들과 다른 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단순해서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아이 엄마가 복음을 받는 것까지 결국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결심을 하려는 순간에 방해하는 것이죠. 그의 질문에 대답을 못해서가 아니라 제가 한 대답이 어쩌면 그에게는 어리석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때 그 남편분이 없었다면 그 아이 엄마는 분명히 받아들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고 구원 후의 생활, 그리고 자신의 종교관 등이 막 섞이면서 생각에 갑자기 단순함에서 벗어나 복잡해짐을 보았습니다. 끝내 안타깝게도 두분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적어도 그의 믿음에 있어 간사함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의구심이 해결되면 바로 믿음으로 직행할. 그래서 그의 의구심에 대해서 솔직했고, 그 자신에 대해서 믿음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솔직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다나엘은 실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48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그분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시니. 저는 하나님을 진정 찾으면 분명히 주님이 응답을 하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다 믿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기에 또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제1차 회계사로 매우 사회적으로도 잘 나가셨던 분이고, 특히 천주교에 깊이 관여하셨던 분이기에, 천주교의 중앙에서 전체 회계를 담당하셨던 분입니다. 얼마나 높은 분이었겠고, 얼마나 그 안에 많은 것을 알고 계셨고, 얼마나 충실하게 일했던 분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 안에서 믿음 속에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진정 주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으나, 그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을 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성당에서 구원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은 참으로 드물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어떤 한 신부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분을 통해 정확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님은 아마도 다른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겠죠. 그래서 그분은 곧이어 파면을 당합니다. 그 회계사 형제님은 그 후에 천주교에서 나와 독립침례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의 가족은 그의 형제님의 인도로 모두 천주교로 갔지만, 형제님이 교회로 다시 천주교에서 나와 교회로 오게 되었을 때, 그 다른 식구들은 따라 나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눈물로 자기 자식과 자기 아내에게 자신이 무슨 일을 했던 것인가 하며 눈물을 흘리며 간증했었던 그러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거기서 주님을 진정 찾으면 그가 어디에 있건, 어느 시대에 살았건, 놀라운 방법으로 그를 구원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무화과 나무 그늘 안에서 아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을 하며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45절을 보면 또한 빌립이 모세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나다나엘은 아마도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명확한 이해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다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말이죠. 제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 중에서 제일 벽에 막힌 사람 중 하나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지금도 교회를 다니시지만 실제 복음과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면 눈에서 관심이 확 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야기가 더 진전되지가 않더라고요. 나다나엘은 분명 해결되지 않는 구약의 약속과 주님의 말씀에서 자신에 대한 구원, 아직 주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실되게 진리를 알고 싶어 했으며 하나님을 진정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진실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은 분명 나다나엘이 그의 마음 속에서 그가 계속해서 진정한 주님과 메시아를 찾아왔었음을 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나다나엘은 솔직히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 49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하매. 고백은 받아들임에서 나오게 됩니다. 믿음은 아주 단순하고 즉각적인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그 믿음은 그래서 단순한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믿었다면 그것에 창피함이 없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존심도 필요 없고 자신의 지식의 고하, 위치의 고하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면 모든 사람이 작아지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자신이, 어라, 이 복음은 내가 여태 생각했던 종교와 다른데? 만약 이것이 복음이라면 내가 받아들여도 손해가 없겠는데? 이게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 맞구나 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그 순간을 잡는 것이고, 그 받아들이는 순간에 대한 고백을 또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떠한 창피함이 있지 않고, 그 고백은 매우 단순하며, 또한 즉각적이고, 자신의 구원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1878년에 무디 목사님이 미국 뉴헤이븐에 방문했을 때 R.A. 토레이 목사님은 그 당시 대학생이었습니다. 예일대학교. 토레이 목사님의 후에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학교에서 가장 덕망 있는 학자는 울시 총장님이었습니다. 어느 날제 친구 한 명이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그 울시 총장님이 연단에 앉아 계셨습니다. 찬양 시간에 그 반백의 울시 총장님이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정적으로 너무도 열심히 찬양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 친구는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학자 중한 분이 저렇게 열정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하고 있다면 이 믿음에, 이 기독교에는 무언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 하고 말이죠. 그는 그렇게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무디 목사님의 그 위대한 설교가 분명 있었겠지만 그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울시 총장님의 찬양의 모습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럼 그 찬양을 들은 사람, 그 찬양을 본 사람은 그분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저는 그 찬양을 한 울시 박사의 열정이 대단한 것만큼이나 분명히 대단했을 무디 목사님의 설교가 위대했을 것만큼이나 그 찬양을 듣고 마음을 회심한 그 청년의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그 순수한 믿음이 또한 대단했음을 생각합니다. 나다나엘을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그 마음에 위선이 없고 순수하며 솔직한 마음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 전체가 완벽하고 순수하고 완전히 간사함이 없고 야근대가 없고 이익을 따지지 않는 그런 삶의 전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위선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적어도 그 복음에 대해서는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하고, 복음을 가로막는 질문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는 순간,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순간을 받아들이고 그 순간에 단순히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순간들을 놓치면 구원의 기회는 참으로 계속 멀어져만 갑니다. 오늘 나다나엘의 모습은 우리가 후에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파악해가며 또한 복음으로 인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다나엘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이 주님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대방이 어디에서 복음이 걸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가를 잘 살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상대방을 위해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오늘의 나다나엘을 다시 한번 살피시고,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내가 나다나엘과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나를 복음으로 나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주심에 감사드리고,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참 축복해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지켜주시고, 혹시라도 믿음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을 받고 또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며,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순수함을 지키며, 또한 우리가 입을 열어 구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